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를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온전하여지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심판 날에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이어지죠.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심판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급기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모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최소한의 씨앗이 모든 사람들 속에는 존재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은 정당한 심판이 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을 알만한 그 씨가 사람들 속에 없는데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부당하고 너무나도 억울한 심판이 될 건데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을 알만한 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애써 그것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부정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누구도 변명할 것이 없고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속에는 두려움밖에 가득 채워질 것이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 관련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그 두려움을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과 관련된 그 두려움을 없이 할 수가 없고 이 세상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져도 그 두려움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벨사살, 바벨론의 왕이죠. 그가 귀족들 천명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성전 그릇들에 술을 부어다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을 보았어요. 다니엘서 5장 6절을 보게 되니까 왕의 얼굴빛이 갑자기 변하여 그의 널쩍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두려운지 정신없이 무릎이 부딪히면서 덜덜덜덜 두렵고 떨리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날 밤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버려요? 왕이잖아요.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도 그 두려움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함은 19절에 나오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는 본래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죄의 악은 아주 다양합니다. 많은 죄의 악, 그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 안에 거한 자는 죄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사랑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가? 악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악에 대한 그 말할 수 없는 울분과 증오가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죄에 대한 미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만든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사랑할 수가 없고 그 죄를 아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죄를 못 버립니까? 죄를 아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들어오면 모든 두려움이 다 밀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겁 없이 주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여러 사람 중에 특히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형제를 비판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이것을 아주 심각한 것으로 여깁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 왜 심각한 문제이냐? 그것은 비판하는 그 사람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판단자예요, 심판자예요,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형제를 없인 여길 뿐만 아니라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그가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비판은 너무나도 가련한 사람이에요. 그의 눈에는 형제의 잘못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이 형제의 잘못밖에 없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형제의 잘못밖에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는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가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아주 분명한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작은가,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 내 사랑은 너무 작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울 수밖에 없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가운데 서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나는 의롭습니다, 그렇게 먼저 기도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주님의 선언입니다. 내 사랑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너무 큰데 반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너무 작아서 슬픈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들어온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의 사랑을 만들어내고 모든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성령의 메인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각 성에서 증언하여 이르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내가 듣고 싶은 그 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신실한 사도 바울이 너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반응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담대합니까? 이것은 그의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순교 당하시기 전까지 그 순천에 있는 애향원에서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시는데 나병 환자들 손가락은 다 문드러지고 얼굴은 다 일그러지고 뭐 제대로 된 의료시설도 없는 그때 당시 그 발에 피고름이 가득한 나병 환자를 봤어요. 뭐 의료시설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그 자기 입으로 그 피고름을 짜내어서 씻어주었다는 것이, 감염이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어떤 사람은 형제를 비판함으로써 가슴에 피고름이 맺히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 상처를, 그 피 맺힌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 계시는 그 사람은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그 사람은요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크겠습니까? 세상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크지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안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살다 보니 참 어려운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심판에 비해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심판 앞에서도 겁없이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데 그 작은 것을 두려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더 큰 것이 올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의연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실 때 힘을 주지 않고 무기를 주지 않으시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진실함을 판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아시죠? 20절 말씀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나요? 아니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더 쉽나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형제를, 집사님 일부 예배 들으셨잖아요. 보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사랑하지 않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지 않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많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쉽나요? 죄 없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쉽지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더 쉬운 것도 못하는데 그 어려운 단계로 어떻게 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나뉘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 인내도 있고 환난도 이기고 이단들 쫓아낸,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치명적인 책망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주신 책망이 무엇입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참 이 말씀이 어려웠어요. 이 무슨 사랑인지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 아,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 처음 사랑해. 하나님 사랑을 버린 사람은 형제 사랑도 덩달아서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제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5절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다음에 생각하여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떨어진 자리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떨어뜨렸는지 그리고 회개하고 그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져야 한다. 제가 지난주 목사 장로 기도회 다 마치고 목요일날 샬롯 공항에서 이제 다 통과하고 비행기 타는 시간까지 한 2시간 정도 남아 있었어요. 이제 평안히 책이나 보면서 목사님들하고 얘기나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안 검색대 통과할 때 아이디를 보여줬는데 그 아이디가 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급하게 주머니에 콕 찔러놨거든요. 정리하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까 있어야 할 그 아이디가 주머니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게요? 지갑을 열어보고 온 사방 주머니를 다 뒤지고 가방을 열어 제치고 땅바닥에 떨어졌나 쳐다보고 없어요. 다시 처음으로 지갑을 열고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을 다 뒤집고 땅바닥 쳐다보고 없죠?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 공항에 너무나도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같으시면 그러면 그냥 가시겠습니까? 이 사람 많은 데서 어떻게 찾겠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평안함은 끝났습니다. 찾아야 돼요. 이 사람 많은데 보안 검색대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 싼 비행기라서 아주 멀리 있었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어디를 받게요? 땅바닥 쳐다보며 가는 거예요. 어디 떨어졌는가? 없어요. 그리고 이 검색대 가니까 내가 아이디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름이 뭐냐요? 광영리입니다. 저기 가보래요. 거기 분실물 박스가 있는데 거기 탁 있더라고요. 찾으러 나가니까 찾았습니다. 뭘요? Real ID. 기가 막히게도 그것도 Real ID.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Real ID 뭐냐? Real ID 이야기잖아요. 오늘 이 성경이. 사랑 아니냐?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내가 그거 가졌다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야죠. 근데 만약에 찾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안 가진 사람일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이에요. 있었다가 잃어버린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걸 찾을 때까지 뭘 하면서 평안함을 누립니까? 평안함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찾아야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찾으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 감격과 기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나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떨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찾으러 나와야죠. 그것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은혜를 막진 않았는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통로를 막진 않았는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번 그냥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별 고민 안 하면서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보이는 형제들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 형제들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고 심판대 앞에 설 뻔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있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자인가를 알 때가 있게 하시고 그 형제의 사랑함이 하나님 사랑함의 정도의 척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호로 사랑합시다, 사랑하자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조금도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조금도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하게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게 부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기쁨의 교제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는 형제들과의 사랑이 아니면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 옆자리에 있는지, 왜 우리 교회에 왔는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사랑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주신 영혼인 것입니다. 그 영혼을 진정 사랑함으로써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우들과 이웃들과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원수들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